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주옥하 집사님이 오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중 식구들이 주옥하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100년 전 1907년에 평양에서도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이후로 가장 큰 부흥이 임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기록하실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회심의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변혁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권서인들과 성경 번역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일으키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성경을 들고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당시에 행하셨는지 역사를 보면서 감동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은 사도 바울을 더욱 꿈꾸게 했습니다. 부흥이 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어린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건 사실 자기가 그 꿈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의 씨앗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지만 내 후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열매를 먹게 될 것을 꿈꾸면서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죠. 부흥의 시절에 늙은이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꿈을 꾸지 않고 그저 갈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며 다음 시대를 바라보는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은 사도 바울을 꿈꾸게 하면서 당시 세 번째로 큰 무역과 경제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뒤집어지고 뒤엎어지고 복음으로 불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정말 로마의 부흥을 꿈꾸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흥분했을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어요.
네, 바울로서는 정말 로마도 변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실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왜냐하면 세 번째로 가장 왕성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 꿈이 전해지고 그곳에 귀족부터 종들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증인이 되면서 로마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일으키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을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네.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와 같은 부흥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이방인 사역의 성과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먼저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날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도 헤아리면서 자신의 방향과 진로를 결정할 만큼 성령님의 전략에도 민감하였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진로, 나의 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를 향하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일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식구, 가정, 교회까지만으로 고정해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오늘만 잘 살자라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렇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꿈꾼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인데 네.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지고 아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한 달 살 수 있겠구나. 일주일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다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눈을 들어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아멘. 하는 사실을 눈을 들어서 시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높은 산 너머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네. 높은 산만 보이는 거죠. 높은 담장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무도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 만왕의 왕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흘러가는 것을 위하여서 대사로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자신의 직업을 버린 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구호를 외치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하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신이 돈을 잃게 되는 것, 더 이상 수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주거나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조차 우리에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야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바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측면으로 끊임없이 낯설어 보이는 것들, 그것으로 유연하게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공동체의 조언을 받으면서 겸손하고 유연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위기에 처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하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합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친구들의 제지와 말리는 것을 경청하고 더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의 경험이 풍부한 동역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기장이 지혜롭게 개입하여 소요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한 에베소인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신자들이 불법 집회의 애매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우정의 조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호카 집사님은 우정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많은 실수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신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저는 오래 믿어서 딱 틀에 갇혀서 생각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만나서 네. 그들이 해주는 말이 정말 지혜로운 말일 때가 있는 거를 깨닫게 되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또 실수 중에 하나는 저는 남편보다 먼저 믿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남편의 말을 통하여서 그게 내 말이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누구의 말이라도 주님의 말씀이신가?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를 종종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다 이렇게 목소리로 여기고 경청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교만하지 않고 잘할 날수록 겸손한 거가 얼마나 지혜인지 네. 그거를 네, 배워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살아있는 것은 다 말랑말랑하잖아요. 죽어있는 네, 네. 건 딱딱해지는 것 네. 같아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때를 분별합니다. 에베소의 소요는 바울에게 이제 2년 동안 부흥을 경험했던 그 에베소를 떠날 때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에 가서 제자들을 굳게 세운 후 고린도에서도 세 달을 머물며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거기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살기 가득한 유대인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길이 순조로울 때든지 막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그때마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충성할 뿐이고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를 신뢰하면서 막히면 낙담하기보다는 돌아가고 물러나고 멈추었다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사정도 아십니다. 그분이 가장 의로우시고 선하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진짜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조율과 조정이 안 되는 게 그게 교만인 것 같고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강팍하고 완고해지죠.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은 꼭 해야 해 라고 하는 지점이 어쩌면 우리의 교만한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해 가지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마련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대표할 만한 7명을 세워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중재자 사명을 받은 자로 알고 비난과 살기 가득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는 동안에도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은 어떤 크고 심한 핍박이 있더라도 꺼진 적이 없네요.
네, 떠나기 전날까지 밤중까지 강론이 이어지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저 같으면
놀래라.
놀래서 이 상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현장에서 맞아요. 사람이 죽었다면 이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신뢰가 떨어지겠어요.
네.
아무도 내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맞아요. 하지 않을 텐데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유두고를 살려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저는 이게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현장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는 태도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유두고가 죽었음에도
네.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소요하지 않고 네.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네. 사도 바울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가 다시 깨어나도록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먹고 그날 밤이 날이 셀 때까지 함께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유두고를 죽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양보하고 사건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몸은 앉아있지만 딴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그럴 때가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모두 몰입하고 모두 집중해 있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밤이 새도록 낮이
네.
셀 때까지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늘 그 여호수아가 그 이제 모세 죽은 후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네.
우리는 상황에서 놀라고
맞아요.
담대하고 말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네.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마치 폭풍 속에 갈릴리에 폭풍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지만
네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떨고
네.
있었던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바람과 파도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장면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눈앞이 보이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네.
지금 요동하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네. 정말 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올라오지만 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충성하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까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밀레도로 향합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도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시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뒤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열정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일편단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마지막 보는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의 장면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그의 고별 설교인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장로들에게 얼마나 아비처럼 네. 세세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지 않게 나를 통해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힘없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마지막처럼 섬기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일꾼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중 식구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서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꿈꿨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통일을 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겠다고 네.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도 네. 바울의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아멘.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네. 우리 주옥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맞게 될 시련을 다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처럼 하나님 저도 늘 그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억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정말 바울의 이 모습이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신 예수님과 너무 닮은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인데 정말 그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은 우리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부활의 생명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어떠한 것 가운데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북녘에 있는 마중 식구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요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곳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북녘 땅 안에 우리 마중 식구들이 서 있는 그곳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꿈꿨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도 평양을 보아야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원산도 보아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백두산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있었던 선천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북녘 땅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꿈꾸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그 서신서들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중 식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또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내 이후의 시대에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심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믿음의 싹을 틔우는 하나님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저번 주부터 방학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방학을 하고 나서 조금 네 가족여행을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시간 보냈겠네요.
네 맞죠. 엄청 재밌게 보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순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교회 소풍을 갔어요. 오랜만에 소풍 가니까 너무 즐겁고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니고 지난주는 좀 재미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자매님들 다 이렇게 바깥 나들이 다녀오시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오늘도 행복하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리고 또 자라셨던 회당에서 그곳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언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사야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몇 장 몇 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회당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죠?
아니요, 목사님. 정반대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뜨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절벽까지 예수님을 몰고 갔다가 안식일에 걸어야 하는 걸음수를 다 채워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고 했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던 사람들, 또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장소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렇게 장소를 옮기신 후 예수님께서는 앞서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시기 시작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후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반응이 조금 달라 보여요.
그러게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르침에 놀라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주 유연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이에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자, 누가 등장하고 있죠?
회당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발작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하고 있죠?
회당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거죠?
미소자매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해줬어요. 미소자매 말처럼 회당은 분명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회당이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던 건가요?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을 상징하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회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믿음은 귀신에게 붙잡혀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다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걸까요?
유대인들의 고질병이었던 선민의식과 또 거기에서부터 발생된 형식주의가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정작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러한 회당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자,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34절을 보니까 귀신이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걸 봐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적인 존재였던 귀신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 지르고 또 그러면서 발작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런 귀신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꾸짖어 이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즉각적으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상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귀신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괴로움 속에 살아갔던 어둠의 권세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이 시작된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볼까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저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단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건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송드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 또 장소를 이동하셔서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누구 집으로 가셨다고 하고 있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시몬이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송드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나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처럼 열병을 꾸짖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병이 바로 떠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의 이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마태,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송들더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송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비교해 봤을 때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좀 차이점이 보이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장모에게 손으로 만지시기도 하고 직접 일으키시기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아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만 꾸짖었다고 하고 있네요. 누가복음에서는 왜 꾸짖었다고 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같은 사건인데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라서 그래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 제가 두 자매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상황을 집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나 오늘 미소자매와 순자매와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어 라고 하는 것과 나 오늘 2시가 돼서야 미소자매와 순자매와 함께 밥을 사 먹었어. 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두 설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앞에 설명에서는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 설명에서는 몇 시에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같은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죠.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각각의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게 달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차 독자들이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친밀하신 예수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군요.
네, 맞아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다고 했죠.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꾸짖어서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때도 열병을 꾸짖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온갖 우상 숭배의 행위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했던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길 때 얼마나 다양한 제사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신들이 많았다고 하면 신을 섬기는 모습도 다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양은 달라도 결국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치성,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고행 또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올려드리면 신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주술사 또는 무당들은 얼마나 요란한 모습으로 신을 불러내고 이상한 행동들을 했었을까요?
굿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될까요? 어릴 때 굿하는 걸 한번 봤는데 무당이 정말 요란하게 굿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굿만 생각해도 바로 이해가 되죠. 신을 불러내고 신의 능력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면은 가진 노력을 다해야 돼요. 누가는 그런 종교의 난잡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만으로도 모든 걸 압도하시는 예수님, 다른 신과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권능과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다른 신과는 감히 비교 불가한 능력으로 이 땅에 억눌린 자들, 병에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건가요?
아무래도 고대 사회다 보니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았고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고 또 약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병에 걸리면 고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만한 그런 모습이 41절에 나오고 있어요.
저도 궁금했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게 되면 사람들이 왠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유명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간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한두 번이면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다면 싫지 않을까요? 의사면 환자를 고쳐야 하는데 학교에 들어갈 방법만 알려주고 다닌다면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고 다윗 시대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억압받은 자들, 붙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알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치켜세움을 받으며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곳을 향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는 사람들의 환호를 멀리한 채 계속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포로된 자들, 또 자유를 빼앗기고 큰 힘과 권력에 억눌리고 악한 역에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왠지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이 생각나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북조선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를 찾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자유가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 왠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또 북추선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인상이 깊었고 또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자유를 주실 거라 믿고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평소에는 예수님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함께 계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렵고 뭐 잘 되는 일,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에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쏟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좀 참된 자유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받아 주소서.